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퇴임을 앞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제 오늘날 세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정책은 동맹에 달려있다면서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 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안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 달려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항상 공통의 이익과 공동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은 홀로 있을 때 약해지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더 작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힘을 배가시킨다며 그들은 우리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라이벌들과 적들은 동맹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동맹을 보고 동맹을 깨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재자들은 뭉칠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파병을 요청하는 것은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질서도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안보도 저절로 꼽히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서 중국, 하마스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라이벌들과 적들은 미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하고 우리를 동맹과 파트너들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면서 따라서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미국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재임 중 인도태평양 지역을 12차례 방문했다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공조 강화를 성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 참석 후 일본을 방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한국 순방도 추진했지만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방한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폐허가 된지 5년 만인 어제 재개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오후 7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재개관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30여 개국 정상과 정부 수반, 각국 귀빈, 화재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과 성당 복원 작업자들, 가톨릭계 인사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대성당의 타종과 로랑 울리히 파리 대주교의 계문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2019년 4월 15일 화재 당시 모습과 이후 복원 과정을 담은 기록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파리 대주교가 집전하는 기념 미사가 열린 데 이어 기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8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첨탑과 목조 지붕 등이 소실됐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엘리제 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약 90분간 회담을 갖고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주선으로 볼로디미르 대통령과 35분간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글에서 엘리제 궁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마크롱 대통령과 훌륭하고 생산적인 3자 회담을 가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언제나 그렇듯 결단력이 있다,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중요한 만남을 주선한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X에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가 역사적인 날에 함께 모였다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자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몰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인데요. 12월 둘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였을까요?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마지막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올해 사이버 먼데이에 지출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미 국가 IT의 조직폭력 단원 절반이 어린이라고 UN이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해시태그에서 알아봅니다. 또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는 의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스티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3화,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저자의 한 사람인 모리스 샌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질 바이든의 마지막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백악관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며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영부인이 백악관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는 건 미국의 오랜 전통인데요. 내년 1월 20일 남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4년간 머물렀던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바이든 여사에겐 이번이 마지막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일 언론 공개 행사를 통해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여사가 선택한 올해 장식의 주제는 평화와 빛의 계절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둘러싼 회전목마, 복도를 따라 늘어선 황동색의 종, 눈이 내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천장까지 딱딱한 대통령 업무 공간은 이내 꿈과 환상의 세계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백악관 장식을 위해 동원된 자원봉사자는 300명이 넘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2일 백악관에서 연설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주 자원봉사자들은 백악관 안팎에 83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들어간 리본의 길이는 만 피트, 그러니까 3천 미터가 넘고요. 2만 8천 개가 넘는 장식 오너먼트에 2만 2천 개 이상의 종이 비둘기, 16만 5천 개의 전구가 사용됐습니다.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백악관의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인데요. 올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거대한 프레이저 전나무가 백악관 블루룸 중앙에 전시됐습니다. 이 트리는 다채로운 조명과 사탕으로 장식이 됐는데요. 장식품에는 미국의 모든 주와 영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서면 거대한 금별 트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트리는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개의 각 군종을 상징하는 금색별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주 방위군 가족들을 초청해 백악관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일 먼저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죠.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연말 백악관을 찾는 방문객 환영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봉사한 것은 우리 삶의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말 시즌에 평화와 빛이 온 나라에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연말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역대 최대 매출 사이버 먼데이. 미국의 최고 쇼핑 대목이 시작됐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인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연중 최대 할인폭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온라인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는 바로 지난 2일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역대 최대 할인 행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인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 동안 다양한 할인 행사를 벌였고 이를 통해 기록적인 매출과 판매량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온라인 쇼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은 뭐였을까요? 보통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 기간엔 가격대가 좀 나가는 전자기기가 많이 팔리는데요. 소비자들이 할인을 기다리다가 바로 이 기간에 구매하기 때문이죠. 아마존은 대화형 인공지능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파이어 TV가 수백만 대나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다른 전자제품과 헤드폰, 장난감, 화장품 등 미용제품이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사이버 먼데이에 아마존만 좋은 실적을 올린 건 아닙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지난달 29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달 2일 사이버 먼데이에 미국인들이 쓴 돈이 무려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세웠던 124억 달러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미국인들의 쇼핑 행렬은 사이버 먼데이와 함께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또 다른 명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남았는데요. 12월 24일까지 업체들은 각종 할인 행사를 벌이며 연말 쇼핑 시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IT 갱단원 절반이 어린이. 중미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와 갱단의 폭력, 전염병 유행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이티의 갱단원, 즉 조직폭력단원의 절반가량이 어린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구인 유니세프의 캐서린 러셀 총재는 2일 IT 아동 상황에 대한 유엔 회의에서 무장단체 구성원의 최대 50%가 어린이라고 추정한다며 또 무장단체에 의해 모집된 전체 어린이 수는 지난해 7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총재는 이어 그 아동들은 정보원이나 요리사, 성노예로 이용되고 있으며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총재는 갱단원들이 어린이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100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IT는 지난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왔습니다. 무장갱단이 정권의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하면서 수도인 포르투프랭스의 85%까지 점령하기도 했죠. 유니세프는 이런 폭력이 재앙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70만 명 이상이 실향민이 됐는데 그중 절반이 어린이라고 하고요. 540만 명에 달하는 IT인이 극심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이런 상황에 더 취약한데요. 최소 12만 5천 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독자들이 어떤 기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6시간 만에 해제한 뉴스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자세히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예산 폭건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가 바로 대응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신속하게 집결하면서 이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4일 0시 47분에 본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으로 4일 오전 4시 27분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서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선포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자,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국제사회 반응도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독자들은 미국 반응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5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국 중에 하나라면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정에 거듭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거부에 대한 만장일치의 표결이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따랐다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견차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지난 3, 40년 동안 특별한 성공 이야기를 써왔다면서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한 얘기 그리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증폭시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3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 내 다른 당국자들도 반응을 내놨죠.
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하는 표결을 한 뒤에 한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철회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 동맹의 핵심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4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상황에 우려했다면서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한국의 상황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 기사도 주요 기사에 이름을 올렸군요.
네, 6일 보도된 기사인데요. 미국 하원 의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가 신속하고 또 평화적으로 해결된 걸 환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에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위기가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해결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스미스 의원은 4일 소셜미디어 X에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계엄령 선포로 미한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단 베이어 하원 의원도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쿠데타 시도에 맞선 모든 한국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국과의 동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심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3일 VOA 기자와 만나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한국 내부의 문제라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고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4일 VOA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 계엄령 사태 외에 관심을 끈 이 북한 관련 소식들도 좀 들어볼까요?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아직 최전선에서 공격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3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패트리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군이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공격 작전에 참여하는 걸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통합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면서 하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북한군이 공격 작전에 참여하는 걸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 당국은 이 최전선에 북한군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건가요?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점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서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사용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앞서 북한군이 전선에서 목숨을 많이 잃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이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0일에 스톰쉐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지난달 21일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서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한군 사망 보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군이 그 지역에 있고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볼까요?
네, 러시아가 파병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4일 보도된 내용인데요.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4일 북한이 대러 군사 지원의 반대급부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류터 사무총장이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네,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뒤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류터 총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연대 강화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확전 위험 등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국제적인 성격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병력과 무기 제공 대가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진전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 참전으로 전쟁이 확대될 우려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요?
네, 리터 사무총장은 올겨울은 북한군의 참전 여파 등으로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걸로 예상하면서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동맹국들의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군대와 무기의 도움을 받아 공격을 강화하고 전쟁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중요한 탄약과 방공망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안보 수호를 위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나토군 연합훈련 참관차 라트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신한 발상으로 회사를 차린 한국 청년들의 신생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의류 디자인 작업 프로그램 스타트업 스티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4월, 스티치 대표인 최성락 씨는 의류 디자인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회사를 설립합니다. 스티치는 손이나 재봉기로 천을 바느질하거나 또 바느질한 땀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먼저 최성락 대표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해 온라인 의류 작업 지지서와 이를 바탕으로 CAD 패턴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스티치 대표 최성락이라고 합니다.
최 대표는 어릴 적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족 모두 섬유유통과 의류 관련 사업을 해왔기에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이 굉장히 고향 그 대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그 원단 도소매업을 예전부터 하셨었고요. 뭐 그냥 일반 의류부터 침구류 그냥 일반 원단까지 다 이렇게 수출 해외 수출입이나 뭐 제조 공장에도 납품을 하시고 그러시기도 했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옷 가게를 하시고 네, 의류도 직접 계속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의류와 패션 쪽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류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느껴 이 스티치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2개 정도 브랜드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동대문 종합시장에 있는 사입 의류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세 네, 의류 쇼핑몰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패착은 유통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만드는 데 의의가 있고 제가 의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확실히 옷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고 입는 거랑 판매하고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깨달음을 얻고 네, 스티치로 넘어왔습니다. 의류 산업 자체가 되게 오프라인 시장이 또 대부분이고 가족분들이 되게 힘들게 계속 영위해오시다 보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의류 패션 시장에서 온라인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스티치라는 네, 아이템을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최 대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2024년 4월 스티치를 설립하고 5월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초기에 생각했던 방향성과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지원사업 선정이 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한 후에 사업자를 냈고요. 사실 초기에 공제 공장과 디자이너 간의 그 매칭 그런 공정의 매칭을 먼저 목표로 했었는데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고 현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봉제 공장 분들보다는 신규 디자이너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많다고 느껴져서 지금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이너들의 좀 의류 작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로 살짝 피벗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 시장과 디자이너 간의 봉제 공장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꿔 디자이너들을 위한 온라인 작업 지시서와 또 패턴 디자인을 짜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초기에 의류는 공정을 할 때 작업 지시서라는 네, 의류의 뭐 도식화나 그런 사이즈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담게 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봉제 공장과 소통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패턴이라는 의류 도면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의류 도면에 있어서 이게 그 한 번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1차 최대 뭐 5차 그 넘어서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뭐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그럼 의류의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그 패턴 짜는 것 자체가 패턴사 분들이 이렇게 의류 도면을 작업을 해주시는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패턴사 분들의 인건비 그리고 패턴을 짜게 되는데 또 들어가는 또 비용이나 아니면 또 회의 과정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스티치는 이러한 부분에서 패턴과 샘플을 AI 학습을 도입을 하여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의류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통적인 툴이 있는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아까 작업 지시서를 이 웹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웹사이트에 가면 뭐 사각형, 뭐 동그라미, 뭐 선 이런 툴들을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공제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의류에 특화된 디자인 물들을 지원을 하는 네, 디자인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대표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의류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디자이너들의 의류 디자인 시간과 또 작업을 단축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류업계에서 패턴은 의복 등을 구성할 때 이 소재를 재단하기 위한 옷본을 말하는데요. 의류를 만들 때 의류 도면이 필요하듯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 중에 CAD 패턴은 컴퓨터의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또 수정, 공유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치도 CAD 패턴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패턴, 의류 패턴들은 그 CAD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의류가 완성되기 전에 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공제 직전에 앞면과 뒷면, 또는 막 팔, 뭐 시보리 라인 등으로 이렇게 실측 크기로 이렇게 작성된 것을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저희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작업 지시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기존의 그런 패턴들을, 그 많은 패턴 양을 AI 학습에 학습을 시켜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초기 이런 패턴을 제작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됐을까요?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획이 완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해 MVP 출시일은 11월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랑 그에 맞는 패턴을 제공을 할 거고요. AI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더 고도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도입을 하여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VP 모델의 핵심 기능은 의류 디자이너들의 의류 공정의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 대표는 이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 디자이너들이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치 같은 경우에 그럼 초기 그 디자이너 소비자들을 어떤 식으로 모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안이 제가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너무 많은 작업 지시서 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그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일시켜주고, 그리고 내년에 그 학습 모델이 완료가 돼서 도입이 된다면 이걸 바탕으로 샘플 3D 뷰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 대표는 이 스티치만의 강점과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업 지시서와 그다음에 그에 맞는 패턴은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서비스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는 그 서비스 내에 있는 도식화에 맞는 그 패턴 파일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의류 디자이너들이 기존에 그렸던 도식화를 대입을 한다면 그에 맞는 알만 조금 더 상세화된 패턴 파일을 제공드리는 게 조금 저희의 차별점이자 강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학습 모델을 좀 더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패턴 파일의 자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은 현재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 파일들이 많이 방대하게 필요해요. 학습 모델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려면. 그래서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특히 일반적인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R&D 같은 그런 연구개발 사업도 다른 대학원이나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최 대표는 스티치의 강점으로 네트워크를 꼽았습니다. 패션 사업에 종사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건데요. 스타트업 스티치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윤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미합중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은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던 레이건은 1950년대 들어서 점점 보수주의 성향을 보이게 되고 공화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습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레이건은 1960년에 이르면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 후보를 위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경한 보수주의 입장을 나타내던 레이건은 1966년 직접 후보로 나서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투표 결과 로널드 레이건은 거의 100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미국인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이란이 마침내 테헤란에 억류된 인질들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1979년 11월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억류해왔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2명은 미 합중국을 이끌 새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날에 풀려났습니다.
미국인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제안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감세 계획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감면안과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했고 이 법안은 많은 미국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매주 라디오 방송 시리즈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인들의 삶과 정치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해 논평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방송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방송과 비슷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레이건 대통령을 위대한 커뮤니케이터, 위대한 소통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 저격범이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레이건 대통령은 호텔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화답했죠. 레이건 대통령이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순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원 중 한 명이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악관 보좌관도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은 재빨리 레이건 대통령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이건 대통령은 가슴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심장과 가까운 왼쪽 폐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무사히 총알을 제거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저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존 힌클리라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총알이 박힌 상처와 용감하게 싸웠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가슴에 총격을 당한 지 12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임기 초기 새 대통령의 주요 목표는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다른 보수적인 공화당원은 미국인의 일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길 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 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 감면 정책이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연방정부가 재정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저자의 한 사람인 모리스 샌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문학의 정의를 재정립한 작가로 평가받는 모리스 샌덱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저자 한 사람인 모리스 샌덱은 2012년 83살로 타계하기 전까지 60여 년 동안 100권이 넘는 어린이 이야기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사파가였고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무대 미술에도 뛰어났습니다.
사람, 동물, 괴물 등이 등장하는 이야기와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림까지 그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상의 세계로 데려다 줬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부가 넘게 팔린 Where the Wild Things Are, 괴물들이 사는 나라와 반죽 속에 들어간 미키의 이야기를 담은 In the Night Kitchen, 깊은 밤 부엌에서 두 이야기는 현대 어린이 문학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리스 샌덱은 1928년 뉴욕시 브루클린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폴란드에서 건너온 유대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모리스는 어려서 병을 자주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일이 많았고 혼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사파가이자 작가인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어둡고 긴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Outside over there, 저 너머 밖에서는 동생이 도깨비한테 납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납치되는데 언니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안전한 집을 떠나 생소하고 꿈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모리스 샌덱은 그 이야기가 실제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32년 미국의 유명한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의 아이가 납치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리스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의 아기가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의 두려움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리스 샌덱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아플 때면 할머니는 모리스에게 흰옷을 입혔습니다. 할머니는 흰옷이 죽음을 막아주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2차 대전 중 유럽의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의 여러 친척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식구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절규하고 울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부모들은 가끔 숨진 친척들, 특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리스의 이야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악의 힘과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많은 책 속에는 두려움이나 어려운 감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어른들의 시각과 아이들의 시각, 우리 모두의 어둠과 빛이 정교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모리스 샌덱의 초기 작품 가운데 A Hole is Too Deep, A First Book of First Definition이 있습니다. 1952년에 나온 이 책에 실린 모리스 샌덱의 그림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약 2년 후 그는 엘즈 미나리크가 쓴 첫 번째 작은 곰 시리즈 리틀 베어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1962년에는 넛셀 도서관이 나왔습니다. 네 권으로 된 시리즈는 부피가 모두 약 7cm에서 10cm밖에 안 됐습니다. 책은 사방에 있는 악어들, 하나는 자니, 닭고기 쌀 수프, 그리고 피에르였습니다. 피에르는 행동이 나쁜 작은 소년에 관한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뭐든 물으면 항상 대답은 I don't care였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서 나오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Good morning, darling. 넌 오직 하나뿐인 기쁨이야.
I don't care.
뭘 먹을래?
I don't care.
맛있는 크림 오브 윗?
I don't care.
의자에 뒤로 앉지 마.
I don't care. 그러다 피에르에게 사건이 벌어졌다. 배고픈 사자 옆에 있다가 잡혀 먹힌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피에르는 태도를 바꿔서 엄마와 다시 만납니다. 모리스 샌덱의 그림은 표현이 강력합니다. 그의 풍경은 아름답고 섬세합니다. 괴물은 무섭기보다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1963년 모리스 샌덱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발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맥스의 탐험기입니다.
맥스는 늘 늑대처럼 보이는 옷을 입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맥스가 말을 안 듣는다며 밥을 주지 않고 그의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맥스는 크고 무섭게 생긴 괴물들이 사는 상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괴물들은 맥스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맥스는 외로워졌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가 괴물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자 괴물들은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으르렁댔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갈고 무서운 눈알을 굴리며 아가리를 벌렸다. 맥스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마술 막대로 그들의 눈을 가리키며 동작 그만 하고 명령했다.
보리스 센텍은 처음 야생 말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잘 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브루클린에 살던 가족들을 괴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그 책이 어린이들에게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그 책을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사상 가장 많이 팔리면서 어린이 도서의 고전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버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가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어린이 도서의 대부분은 완벽하고 행복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스의 이야기는 정직하고 때로는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의 책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서 어린이 도서로 수용할 수 있는 주제의 폭을 대폭 넓혀주었습니다.
1970년 모리스 센텍은 깊은 밤 부엌에서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미키라는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미키는 밤중에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뚱뚱한 세 명의 요리사가 케이크 재료를 섞고 있는 커다란 그릇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빵 반죽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부엌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키가 반죽 그릇에 빠질 때 옷을 입은 채로인 것이 잘못됐다며 이 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부엌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모리스 샌덱은 공연물 제작에도 몰두했습니다. 그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오페라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호두깎이 인형, 마술 피리 등의 무대 세트 제작도 맡았습니다. 2003년 모리스 샌덱은 극작가 토니 쿠시노와 함께 브런디바 그림책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 오페라 이야기였습니다. 체코 유대인 작곡가 한스 크라사의 오페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두 어린 아이들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우유를 사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의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고약한 브런디바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의 도움과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의 도움으로 두 어린이는 우유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이 오페라는 1942년에 처음으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 있는 유태인 어린이 고아원에서 공연됐습니다. 그런 다음 크라사와 어린이들은 프라하에 사는 다른 여러 유태인들과 함께 체포돼 나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크라사는 수용소에서 이 오페라를 55차례 공연한 다음에 출연했던 어린이들과 함께 살해됐습니다. 모리스 샌덱은 브런디바가 유대인 대학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페라로 모리스 샌덱은 미국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살아있는 전설 훈장을 받는 등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문학 분야에서도 거의 모든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그를 어린이 도서의 피카소라 칭했습니다.
모리스 샌덱은 2012년 5월 8일 코네티컷주 댄베리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83세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20세기 가장 중요한 어린이 그림책 작가를 잃었다면서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현대 그림책 세계를 대표하는 작가 모리스 샌덱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